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곧바로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팔에서 규모 5.1의 진동이 관측됐는데 이게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죠?
네, 지진계가 속을 정도로 거대한 자연재해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해발 5,200m 고도에서 무려 600m 크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1,200m 아래로 수직 낙하하면서 발생한 빙하 붕괴였습니다.
600m 크기면 뭐 사실상 산봉우리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내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요. 빙하가 단순한 얼음 조각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물리적 충격파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8명이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는 점이고요.
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벌써 확인된 사망자만 160명이고 실종된 관광객이 400명을 넘겼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물리적 붕괴가 얼마나 압도적인 스케일로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참사입니다.
그 자연이 만들어낸 물리적 충격파만큼이나 오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기존 공식을 다 무너뜨리는 거대한 충격파가 덮쳤잖아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자체만 보면 역대급이죠. 2분기 매출이 926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매출 총이익률은 75%에 달하고요.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은 이제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5천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지급 보증 내용까지 꺼내들었잖아요.
내년 70% 성장도 자신했고요.
근데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장마감 후 발표라 떨어졌고 장외에서만 올랐던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시장에서 이른바 1조 5천억 달러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결국 인공지능으로 그만큼의 돈을 벌고 있냐? 이 본질적인 의구심이 터져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역선 구조를 보면 이 불안감의 실체가 명확해지는데요. 엔비디아 매출이 2028년에 7천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인프라 비용이랑 필수 마진들을 합치면요.
네.
최종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무려 2조 1000억 달러에 달해야 유지되는 구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유료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데 정작 아스팔트 파는 엔비디아만 엄청난 마진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결국 이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 그 비싼 요금을 내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최종 소비자가 2조 1000억 달러어치나 존재하느냐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럼니스트 아사피치가 이걸 두고 만들어 놓으면 팔리겠지 수준의 몽상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투자자들도 그 몽상이 깨지는 시점을 눈치채기 시작한 거네요. 기대와 현실의 이 거대한 괴리가 자본시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지정학, 특히 미국 정책 변화를 봐도 똑같은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화려한 정치적 수사 뒤에서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행정 셧다운이 벌어지고 있죠.
당장 모든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가 강화되고 면접이 아예 중단됐잖아요.
네, 이민제도 악용이나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17만 5천 건에 달합니다.
17만 5천 건이요?
엄청난 숫자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관료 조직의 승인 도장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빚장을 완벽하게 잠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미국 경제 내부 컨트롤 타워는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스콧 베산트 재무부 장관은 금리를 빨리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한참 넘긴 3.7%니까요. 여기서 케빈 워시 의장이 내일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과거 폴 볼커의 말로 인용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리를 대략 맞게 정하라. 그리고 네가 뭘 하는지 아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이 발언이죠.
네. 시장을 흔들지 않고 중앙은행에 일관된 신호를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물가가 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입맛대로 금리를 내리면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붕괴한다는 걸 워시 의장은 정확히 알고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안팎으로 복잡한 사이 중동에서의 대외 정책도 완전히 교착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이란 전쟁 위협을 두고 위대한 전략가로 포장하던 이른바 트럼프 스플레인이 이제 끝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했죠.
지지자들의 정서적 방어 기제일 뿐이었다는 아주 매서운 지적입니다. 현실의 중동은 훨씬 실용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임시 항로를 열고 기뢰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악의 물리적 충돌은 피한 거네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제재에 집중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걸 우크라이나식 교착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면전은 없지만 끊임없이 서로의 공급망만 갉아먹는 긴 장기전으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꽉 막힌 건 글로벌 자본이나 외교만이 아닙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봐도 딜레마에 빠진 정책 투성이거든요.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 문제부터 볼까요?
정부가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죠. 영남과 호남은 10% 인하, 강원과 충청은 8% 인하해주고 수도권은 거의 동결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 전체로 볼 때 무려 2.8조 원이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지방에 짓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은 전력 비용을 최대 9,900억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기업 유치엔 확실한 당근이 될 텐데요.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산업계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고 반론을 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어서 실제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인천은 수도권이라 혜택을 못 받고 반대로 전력 자급률이 형편없이 낮은 대구나 대전은 비수도권이라 할인을 받는 구조잖아요. 가격 신호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건 아닙니까?
숭실대 이유수 교수가 지적한 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원래 전기가 남아도는 곳은 요금을 낮추고 모자란 곳은 높이는 게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신호인데 이걸 철저하게 행정 구역으로 갈라버리니까 경제 원리가 망가진다는 비판이죠.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도 이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더 악화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정부는 향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사실 결국 세금으로 돌려 막겠다는 얘기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이 꽉 막힌 곳이 또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인데요. 코스피 7천에서 8천 사이에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매물벽이 버티고 있어요.
IM증권 분석 자료를 보면 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에서 학습 효과를 세게 겪은 개인들이 지수가 조금만 올라도 내 본전 근청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탈출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 진흥에서도 이 7천에서 8천 구간에 묶여 계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지수가 반등하려고 해도 이 본전 심리라는 매물벽을 막고 다시 떨어지는 출구 없는 늪에 빠진 상황이군요.
네, 출구가 안 보이는 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죠. 여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국토부가 아주 신중한 사실상 선을 긋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 같은 거대한 인프라를 이전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필수 하수처리 시설을 옮기고 거기 아파트를 올리려면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장 공급 부족 시그널을 잠재우고 집값을 잡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는 국토부의 현실적인 지적인 거죠.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결국 조세 정책이랑 얽히게 되는데 한겨레 칼럼이 2005년 8.31 대책을 소환했어요.
네, 그 당시 종합부동산세 5만 원을 두고 온 나라가 세금 폭탄이라고 불렀던 사례를 짚었죠.
조세 정의와 집값 잡기는 분리해야 한다는 게 그 칼럼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세금 하나로 묶었다가 거대한 조세 정의만 맞았던 역사를 기억하자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꼬인 매듭들을 풀려면 강력한 국정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폭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재명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를 기록했습니다.
국정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붕괴된 거네요.
네, 그래서 당 내부 위기감 속에 당초 추진하려던 조작기소 공소취소권 특검법을 슬그머니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노선을 선회했죠.
지지율이 빠지니까 집권 연합 재건축 논쟁도 불이 붙고 있어요. 한겨레 논설위원 컬럼을 보니까 현재 호남과 리버럴 연합만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50% 미만이라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더라고요.
상대 경쟁 정당의 몰락에만 기대는 구조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 유시민 작가가 비판했던 이른바 실용, 확장 노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아주 뼈아픈 분석이었습니다.
범진보 진영 내부 신경전도 치열하죠. 조국 혁신당이 결선 투표제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잡탕 연합이다, 적대적 M&A다 이런 날선 단어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당 상황도 첩첩산중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센 용태 압박 속에서도 새 출발 의지를 밝히며 버티고 있고요. 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아닙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가 됐어요.
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양측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보여주죠. 민주당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1년 자격정지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시사했고요. 민주당은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진숙 의원은 현재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타협 없이 겉도는 사이에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은 통과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얘긴데요.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2035년까지 53에서 61%를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가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6배 늘려서 22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같이 내놨는데요. 하지만 헌법소원 대리인단 쪽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줄이는 게 아니라 초기 감축을 미루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형 감축이라는 게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기후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죠.
미래 세대의 부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무려 171억 달러라는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합의금도 충격적이지만 강제되는 일상의 변화 조치들이 더 눈에 띕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묶어두는 무한 스크롤 기능이 아예 폐지되고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사용이 강제로 제한됩니다.
하루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쓰는 시간도 2시간으로 제한이 도입된다고요? 알고리즘 비즈니스 모델에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제동을 건 셈이네요. 반면에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매년 1,400여 명의 성인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경향신문 칼럼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실종 제도의 치명적인 맹점이죠. 현행 법상 성인은 사라져도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출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종 아동하고 다르게 강제적인 위치 추적이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법이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드는 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른바 TMI 통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닭고기 소비가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치킨 전망, 이거 완전히 틀렸다고요?
네, 2006년에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이 483억 마리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762억 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닭의 크기 변화인데요.
크기가 얼마나 커졌길래요?
1957년에 905g이던 닭 크기가 2005년에는 4,220g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단백질 생산 효율을 위해서 유전자를 개조한 결과죠.
닭 한 마리가 4,000g이 넘는다니 정말 더대한 고기 공장이나 다름없네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명 탄생 통계도 흥미롭습니다. 쌍둥이 비율이 6.1%까지 치솟았어요.
고령 산모가 늘어나고 시험관 시술이 증가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이 추락하던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반등했다는 팩트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